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시던 제자들과 더불어 산에 오르셔서 나누셨던 산상수훈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5장 17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내용의 전환을 이루기를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5장 20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게 백성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과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기도하라라는 내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맥락상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충분했을 텐데 왜 굳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일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동의 반경으로 이해해 본 것이죠. 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청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찾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요청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린 것, 이것은 가장 확장된 형태의 간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돌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는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도 없고 뭐 기저귀를 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졸립더라도 스스로 잠을 청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모든 필요는 부모를 통해서 채워지고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 아이의 곁에 엄마가 있다면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아이가 엄마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집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엄마를 찾는 것이죠. 찾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온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찾아와서 아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예레미야스 같은 이 주석가는 거지의 영성, 거지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을 패러프레이징하여서 어린 아이의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의 삶에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너희의 삶에 가장 문제가 깊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해결받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본문이 정말 의미하려고 하는 바와는 달리 우리 안에 본문을 왜곡되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향한 오해를 좀 걷어내야만 우리가 본문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본질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 본문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서 하나님께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이 본인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 나눔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신한테 정말 필요한 어떤 문제, 자신한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 소그룹에서 이렇게 내어 비추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옆에 있던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기도의 잔고가 부족하다. 당신의 기도의 잔고가 부족하니 그 잔고를 채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과정에 우리라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기도하도록 요청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이 기도하면 그게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어떤 공식화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공로나 성취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복음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특별히 그 고대 종교에서는 기도를 정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신의 마음을 감동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우리는 공로와 성취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은혜는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공로와 성취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특별히 이제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되며 잘못했군요. 구하는 이에게 찾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게 될 거라고 8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합니까? 구하는 것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줍니까?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좋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70인역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내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것 혹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을 표현할 때 이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보통 이 표현을 들어서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나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시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이 이 좋은 것을 요구했는데 좋지 않은 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잘못된 것을 요구했는데 잘못된 것 그대로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제과제빵 기술이 그렇게 탁월하게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그 정제 기술이 좀 미약해가지고 밀 같은 것을 빻아서 그 밀가루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빵을 만들면 모양이 이렇게 돌덩이와 같거나 이렇게 펴진 모양,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빵을 만들고 나서 먹지 않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빵이 굉장히 빠르게 딱딱하게 굳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먹지 못할 빵을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다 버리는 거죠. 내다 버리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아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아빠한테 요청하는 거죠. 아빠 나 이 빵 먹고 싶어요. 그 빵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 치아가 센가? 이 빵이 딱딱한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빵을 버리고 좋은 빵, 먹을 수 있는 빵을 준다는 것이죠.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선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선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있었고 정결 예식에 따라서 먹을 수 없었던 생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각류나 이렇게 비늘 없는 물고기 같은 거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물고기들도 잡혔던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뱀장어 같은 것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봤던 사료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물고기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 물고기를 이렇게 다 잡아내는 겁니다. 잡아내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갖다 버리거나 방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와서 묻는 거죠. 아빠 저 이 물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물고기를 그대로 줄 수 있는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를 잘 구워서 준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빠 입장이고 아이의 입장에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먹고 싶은 빵이 있는데 내가 저 빵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꼭 저 생선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는 무엇을 느낍니까?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거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버려질 떡이나 먹을 수 없는 생선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바른 것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아이가 원하는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입니다. 고대 종교의 신들은 달랐습니다. 신들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신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선용될 수 있는지 악용될 수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주는 기계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주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방점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든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갈망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됐을 때 막 절치부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만족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어떤 문제들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신 그분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소망하기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본문의 의도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너도 싫으니까 그 일을 상대방에게도 시키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처세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뭔가 이렇게 싫은 것을 시키지 말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훨씬 더 적극적인 삶의 형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12절이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접속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므로라고 하면 우리 다 이제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문맥과 12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자체로 보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맥락 속에서 12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디까지를 앞 문맥으로 볼 것인가, 이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나오는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앞맥락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본문의 바로 앞까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율법 전체의 내용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 본문의 내용들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마태복음을 처음 마주했을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과 태도가 자신들과 예수님의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거룩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룩을 울타리를 넘어서서 확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는 성격이, 은혜라는 성격이 그 사람 개인에게서만 머물 수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거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전체 맥락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7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앞문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그러니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방식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손과 발을 움직여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서 구원을 확장시키는 선교적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본질은 개인에게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은 그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아까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5장 17절부터 해서 앞 문맥까지를 이야기하든 혹은 뭐 바로 앞 문맥을 이야기하든 어떤 식으로 읽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본문에 있는 방식 다 한 가지 지향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받은 사랑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하며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함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당장에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간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때입니다. 성경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숫자가 성인 남성만 5,000명, 그러니까는 그 계수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여성이나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2만 명이나 있는데 그 2만 명 안에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사람들이 기진해서 피곤해하는 과정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재빨리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려면 얼마가 들어갈까 계산을 해보니까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한테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200데나리온 있으면 해결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먹이는 것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전혀 해결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 뭔가 상황에 대해서 타개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밖에 없는데 2만 명의 사람들의 제자들이 무슨 수로 먹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때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19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세우셔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은혜를 발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적과 은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기진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마주할 수 있었던 기적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으로 기진하고 탈진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전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거기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여전히 기진하고 있는, 여전히 배고파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의 손에만 들려 있었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이런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거나 나 혼자 거룩해지는 것에 내 모든 신앙생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확장시키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가 없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요? 너희에게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제가 검색해보니까 저는 이게 한 뭐 엊그저께 본 영화 같았는데 벌써 20년이 넘은 영화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짐 캐리, 우리가 잘 아는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짐 캐리가 뭘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잘 되지 않는 엉망진창인 인생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뭐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직장에서도 잘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제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나요? 막 이제 이런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짠하고 하나님이 그 짐 캐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찾아와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일주일간 휴가를 갈 테니까 너가 일주일 동안 내 역할을 감당해봐라 하면서 신의 자리, 신의 역할을 그 짐 캐리한테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짐 캐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었냐면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컴퓨터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메일처럼 하나씩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짐 캐리가 처음에는 고민을 해요. 하나씩. 아, 이 기도 제목을 들어줘도 되나? 아, 이건 안 되겠어. 취소. 이건 되나? 이건 예스. 이렇게 하면서 예스와 노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누릅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한창 하다가 뭘 생각하냐면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미명하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스를 눌러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으니까 천국이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멸망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복권 당첨금이 몇 달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불편함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세상이 훨씬 더 절망에 가까운 모습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악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경영되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에 맞게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을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저 여러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혼자 하셔서도 충분하셨을 텐데 굳이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흥황하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필요나 우리의 간구만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저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집중하게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끌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떡과 물고기,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필요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당신께서 떡이 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어떤 죄도 없고 그 어떤 흠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 생명이 저 밑으로, 저 은혜가 없는 곳으로, 저 흑암으로 흘러가야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 안에 참여시켜주시고 동참시켜주신 겁니다. 그게 그 어떤 말이나 그 어떤 운동이나 그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곳까지 나오게 되신 건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 끝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일에 동참하여서 나의 삶에 주목하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천국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푸르러져 갈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와 같은 사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우리의 남은 전생애와 선교의 모든 기간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할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더 흘러가야 하는 곳으로, 더 그 어둠과 죽음의 짙은 곳으로